사무엘 상하 25번 메시지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사무엘하 7장에 관해 좀 더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식과 내 아들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사상은 신약, 특히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매우 공고히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 있는 것과 동일한 사상,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봅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두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를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은 아님.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기 원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충분하고도 완전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개입하여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그분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저지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경륜에 관해 좀 더 전진된 어떤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신성한 계시는 크게 진보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말씀의 영향으로 인해 많은 성경학도들이 다윗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의 나머지 부분과 시편의 책들에서는 그가 여전히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인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혹은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사진이었을 뿐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신성화,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됨. 이것은 신성화,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믿는 이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의 문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타나시우스는 AD 325년에 니키아 회의에서 그분이 사람 되시면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성화를 언급했습니다. 신성화라는 용어가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 교사들에게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세기 동안 소수만이 감히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신성화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나는 신성화에 대하여 어떤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신격에서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믿는 이들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임을 분명히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분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과 같아지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즉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아기 하나님들입니다. 신격은 유일합니다. 그분은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그분과 같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전체가 온전히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놀랍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 신약은 신격이 유일하다는 것과 홀로 신격을 지닌 시 유일한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함을 계시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분의 신격은 결코 소유할 수 없을 것임을 계시합니다. 다윗의 신은 신성하고도 인간적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님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분이 다윗의 씨가 되실 분을 건축하리라는 것과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이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와 일치하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부활 안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음을 말합니다. 그 내재적인 의미 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까지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분을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함. 사람의 사진이 그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진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조성으로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 다윗만큼 높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으며 이 사람이 뭔가 신성한 존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주는 영이 되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나누어주고 분배하고 계시며 이로써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신격에서가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상호거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와 생활과 존재를 가지려 애쓰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관념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가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호 거처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입니다.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요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주님의 짧은 말씀의 성취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상호 거처를 선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백향목집을 지어드리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안으로 건축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다윗의 집일 것입니다. 이 상호 고처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제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에 또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거나 일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심으로써 그분이 거처를 갖게 되실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혼 전체를 점유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확산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거처이자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부담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 상호고치를 위해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어떤 것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상호고치의 최종 완결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